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앞으로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외 정당이 된 녹색정의당,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장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부에서 유민아빠 김영호 씨 만나보겠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LI님,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집중의 집중투표에서 1등 만들어주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아유, 청취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그러니까요. 네, 네. 참고로 아침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1등입니다. 꽤 네. 오래전부터.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뭐 꼭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때마침 지금 PD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문자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디저트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기쁜 소식이죠? 네. 그리고 신재훈님, 오늘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항상 숨어서 들었지만 오늘은 커밍아웃하고 들으신다, 신재훈님.
아니, 저희가 무슨 해적 방송입니까? 왜 숨어서 들으세요? 네.
자주 자주 인사해 주세요.
출력을 높여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세요. 10명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다. 프리지아님. 저는 아침 루틴이 있어요. 눈 뜨고 치카치카, 다음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네. 그다음에는 유튜브 크게 틀어서 김종배 시선 집중 들으면서 아침 식사 준비 시작. 이렇게 오늘도 상쾌한 공기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정치는 시끄러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등산을 하거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음악이나 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걸어가시는 거 혹시 그 광경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도.
아, 주로 신나는 노래를 많이 틀고 가시는데 네. 노래 말고 김종배 시선 집중 재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 가다가 옛날 그 큰 트랜지스터 라디오, 카세트 라디오 들고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김종배 시선 집중도 누가 그렇게 틀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속상한 댓글도 좀 있네요. 어머, 우리가 1등이 아닌 줄 알았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 줄이야. 속상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님. 아이디가 조금 무서운데. 우리 보고 흡연 유발 방송 1위라고.
왜요? 핑계대지 마세요. 네. 그냥 끊으세요. 네, 뭔 핑계는.
네, 마지막 그죠? 댓글님 끊으세요. 네. 그리고 지훈님, 캐나다에서 퇴근 전에 실시간 청취하고 있습니다.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선 집중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4월 16일 이 날짜를 기억하는 분들인데요.
네.
6261님. 저는 2014년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고,
네. 사랑하는 제자들과 들떠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네요. 생일날 제자들과 세월호 배 안에서 케이크 자르고 사진 찍어주면서 축하했던 그날이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딸 김초원 교사도 그곳에서 제자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길 빌어봅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우리 이 아버님은 JB랑 전화로 한번 만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산불감시원이라고 네, 네, 하셨던 네. 분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네. 네, 전국 곳곳에 산불 조심하자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버님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안전에도 좀 유의하시고요.
네, 네. 저희가 세월호 10주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어제 국민의힘 중진간담회가 끝난 뒤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됩니다. 당은 남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면은 비대위가 이제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남규상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도 그 한마디씩 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의 결론입니다.
일단 원내대표를 새로 구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 새 원내대표가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수순이지 않을까요?
네, 밴댕이님이 국민의힘 비대위는 상설 비대위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벌써 윤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비대위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간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건 뭐 오늘 열리는 당선자 총회까지 봐야 할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비대위 구성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 수순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 원포인트 한번 찍고 가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
응?
왜 그러냐? 원포인트가 원타임이 될 수가 있다.
원타임?
예, 어떤 원타임이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어떤 광경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총선 참패의 원인과 당정 관계가 주된 얘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선 후보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이야기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시로 입길에 오르내릴 것이고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치열해지면 당내 구도는 4분5열되고 5월 말까지의 의정 대처 능력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전당대회로 가기 전에 비대위를 찍고 다시 말해서 비대위 기간이 완충 기간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흡을 고를 수 있는 원타임이 부여된다. 그런 점에서 나쁠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근데 어차피 뭐 당헌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떤 원내대표냐. 이게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뭡니까?
어떤 원내대표냐라는 것은 윤재욱 현 원내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까지 치르는지 아니면 새 원내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전당대회를 관리할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어쨌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새 원내대표가 앞으로 원구성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 목소리 들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새 원내대표를 아예 기정사실로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자, 새 원내대표로 간다면 두 가지 문제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21대 국회 마지막 묵은 과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그거를 새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현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 현 원내대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새 원내대표를 뽑으려면 최소한의 경선 기간은 부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 출범 또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 늦어지면 전당대회 일자도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계속 미뤄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현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그냥 비대위 가서 전당대회까지 그냥 그 윤재욱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쳐요. 이러면 여기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이에 어떤 과제가 있냐면 22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 과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죠.
상반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원들을 어떤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상임위원장 자리를 누구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선보다는 오히려 다선이 더 많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그 의원들에게 제일 최대의 관심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또 간단한 게 아니라 최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려면 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갈 거냐 최고위원으로 갈 거냐라는 또 내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교통정리를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해야죠.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새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가지고 새 원내대표 체제에서 비대위 꾸려서 전당대회 빨리 준비하고 아울러 원 그 구성 협상도 새 원내대표 주도하여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 간단한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느냐. 전당대회 일정은 계속 미뤄진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정들이 계속 미뤄지면 아까 JB가 얘기했던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더 벌어진다.
원타임이 아니라 이제 투타임 이런 거겠죠.
아, 그래서 오늘 당선자 총회가 중요한 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냐,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윤재혁 원내대표가 키를 계속 쥐고 갈 거냐, 새 원내대표를 뽑을 거냐, 이런 거를 지금 오늘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조금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지난 2년 동안 여당이 지금 네 번째 비대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잦은 비대위 출연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항상적 비상체제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지도체제가 안정되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왜 그게 안정되게 그 운영이 안 됐는가를 좀 돌아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기는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정 관계가 얘기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3833님, 전문 비대위원장 김종인님 모시나요?
그분은 얼마 전까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네. 김창면님, 비대위든 당대표 체제든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좀 더 빨리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정철우님, 이번에는 당명 바꾸자는 얘기는 안 나올까요? 라고 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시선 집중하겠고요. 반면에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네. 어제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이 늘었고
네.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뚜벅뚜벅 전략 또는 가랑비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은 이긴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4년 전보다 이랬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년 전?
2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럼 대통령 선거 때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5.4%가 아니라 1%도 안 됐습니다. 0.7%포인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뚜벅뚜벅 걸어서 격차를 더 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35님이 처음 문자 보냅니다. 원포인트, 원타임, 원내대표, 원구성, 원라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넘버원이 될 수 있게 경제 살리는 과제 좀 우선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라임을 짜셨군요.
네, 요거는 용산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또 여의도를 향한 메시지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래서 더 궁금한 건 오늘 오전 10시에 나올 대통령의 말 아니겠습니까?
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요. 예.
네. 이 형식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형식은 또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차치하고요.
예.
JB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이건 뭐 저만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 모두가 꼽는 관전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그 얘기를 할 건지 이걸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길 것이냐. 한번 시선 집중해 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사직 전공이 1,360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근데 시선 집중할 대상이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요.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입 모집 요강 확정까지 시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규홍 장관 말대로 통일된 대안을 놓고 의정 협상을 할 시간적 여지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단계는 끊어야 될 단계입니다. 도 아니면 뭐로 끊어야 될 단계다. 이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정무적으로 봤을 때 전공의들이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여당 총선 참패의 여진을 타고 들어가서 정부의 완전한 굴복을 끌어내겠다라는 의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더더욱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결국 시선 집중할 대상은 딱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원점 재논의를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2,000명 증원 그대로 고를 확인하든지 도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그냥 2,000명 고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밀어붙일 힘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거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1순위다님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는 게 벌써 두 달이 지냈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고 피해는 국민만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는 20일이면 석 달 차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네.
4577님 의료 현장으로 출근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총선이 끝나면 현 상황이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난리통에 고통받는 환자가 없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더더욱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지난 11일에 경기도 동두천시에 세월호 10주기 추모 현수막을 걸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거는 옥외 광고물법 제4조.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옥외 광고물 게시를 금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니까 지난 16일 바로 오늘까지 현수막 게시해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었다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세월호 추모가 미풍양속과 공중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그걸 해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에 불과하고요. 관련해서 김대용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한 말이 있는데 동두천 시장이 바뀐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현수막도 계속 철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뭡니까? 입틀막 행정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동두천 시가 공중 안전 등을 위한다면 길거리 가다 보면 종종 이런 거 보셨습니까? 빚 대신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현수막.
네.
이런 거나 철거해라. 있다면 시내에 있다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거에 신경 꽂지 말고 정말로 시민 편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걸 한번 좀 훑어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권광윤님이 항상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까루님은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비가 오는데 꼭 아이들 눈물 같네요. 저도 일 끝나면 세월호 집회 참석해야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세월호 참사 뒤에 모든 국민들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이 현수막을 걸고자 했던 것도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가로막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까?
2826님이 10년 전 현장 지원으로 진도 체육관에 가서 밤새며 지켜보던 일이 생각납니다. 네. 그중에는 수습한 시신을 옮기는 헬기 소리가 나며 울먹이며 뛰어가던 슬픔 가득 찬 희생학생의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네. 10년이 지난 오늘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만날 예정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